사무엘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물론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상고하고 뇌 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의지하고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사의 그 죽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거들어 보시는 것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사도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참 선한 것이다. 이게 신앙적인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 생각과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 맞다. 그건 선한 것이다. 그건 열심히 있는 거. 그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 쳐주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정성과 선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내가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냐는 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성 가지고 믿고 또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다윗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인터넷에 막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막 많은 설교가 떠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정성 이것만 잔뜩 그 강조가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정성을 거절하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봤던 그 모든 설교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대개다가 그런 그 결론으로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것을 잔뜩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정성과 그걸 거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그 본문에 분명히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정성을 거절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정성을 왜 거절하셨느냐, 이걸 아는 것이 본문의 중점입니다. 방금 우사 얘기를 했지만 우사 얘기를 다시 좀 복습을 다시 하면은, 자, 우사가 죽은 이유는 그 법궤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은 그 자기 열심이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저 법궤를 붙들지 않으면 참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 그게 그 우사의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사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열심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용납지도 않으신다는 거, 그걸 이제 우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조바심을 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이 일이 되어질까, 이런 조바심, 이건 사실상 신자에게는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겠다, 뭔가 일이 안 되겠다는 그 생각들. 우사 심판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역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자기 열심이에요. 다윗을 통해 나오는 것이.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비교한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한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그 다윗궁을 건축한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장과 연대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는 아주 어리번쩍한 그러한 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하나님의 거처는 그냥 휘장, 그냥 천막이라 그 말이죠. 그 천막에다 두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사실상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좀더잘 섬기고 자기보다 더좀그잘 섬겨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왜 자기 열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7절에 보면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한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거, 신경 쓰지도 아니하신 거, 책망하지도 아니하신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양심이 찔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도 아니했는데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이 하나님에게는 허름한 이런 장막이 놔둬야 되겠는가, 양심에 찔림 받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여러분이 주의할 게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 받아입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찔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불의함과 나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찔림 받는 것, 이게 진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 찔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양심상 찔림 받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게 본문의 다윗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궁에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덕분에 자기는 이 백창목 궁에서 편안한 그런 세월을 잘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허름한 장막에 그냥 모셔두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휘장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으로 마음에 찔린 것이 말씀에 의한 찔림이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의해 스스로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냥 흐름만 휘장했다. 야,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양심상의 문제로 찔림받고 있는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모시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아니했고 또 시장에다 모셨다 해가지고 나무란 적도 없는데 다윗이 괜히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열심이고 이게 자기 양심적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것처럼 이처럼 그 인간의 양심이 찔림을 받게 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주 선한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집을 허름하게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심에 찔리게 하는 것이죠. 양심에 찔림받게 해가지고 돈을 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자의 마음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의해 찔림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찔림받는 거. 그럴 때에 다른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불의함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드러내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고스란히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찔림받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얘기죠. 말씀은 절대로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휘잡고 다스리고 간섭하고 찔리게 만드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 저의 말로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찔리면 이게 진짜지 어떤 여러분의 양심상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양심에 찔림받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이 좀 찔림받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양이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지라는 이리가 들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배를 좀더 좋은 곳에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옳은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절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옳은 것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허락을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느냐? 그냥 하나님 말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단지 그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꼭 시작에만 있으라.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결국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단지 건물 짓는다는 거,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니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막으셨느냐? 8절, 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게 그 16절까지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을 짓겠다는 걸 거절하시고 나서 지금 이러한 그 복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열심, 어떤 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휘장 가운데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궤를 모실 집을 지금 지을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짓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기 쉽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떳떳함을 얻을 것이란 얘기죠. 떳떳함 얻을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구나 하는 거. 그 생각이, 뭔가 그 마음을, 저는 양심상이나마 찔림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그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셨을 때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집을 짓고 났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가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자기의 열심과 정성이란 결과물로 오해하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당연하게 받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한 마음 가지고 받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정성, 열심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 그게 복이다. 6절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집에 거해 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거한 적이 없는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단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십디다. 소위 간증이란 걸 통해서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말이 들릴 때그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미리 택하셨고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께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복 받는 것을 갖다 예배당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과연 본문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는 것.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공간에 머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집이라는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 행하였다. 이 말씀도 지금껏 하나님은 집이라 한 곳에 머무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고 행하며 사셨던 분이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집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좋은 집을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도 좋은 집을 지어서 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런 착각을 만들어 낼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은 집을 원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걱정하는 것은 다윗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누구시냐 이걸 알지 못한 무지에서 그러한 그 생각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이란 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는 예배당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뭐냐면 예배당이란 게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예배당에 이 어떤 건물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배도 공간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바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선을 좀 분명히 그어놓자 그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신을 어떤 고정된 곳에 모셔놓을 필요가 있죠. 신이니까 흐름한 곳에 못 모시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신을 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신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복을 비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우상은 고정된 존재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과 함께 움직임이 일하는 그런 그 신이 세상 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곳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당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한다. 이건 분명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자기 백성의 새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듭난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심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배당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란 건물이 천국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참 사울의 답답한 그 생각에서 이러한 그 말을 호소를 하는 그런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여러분의 새롭게 된 그 심령,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예배당이 존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남들로부터 뭔가 칭찬 듣고 부러움 사는 그 일을 참 많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세태가 뭐냐면은 어떤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뭔가 외부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건물 짓게 되면은, 야, 복 받았구나. 뭔가 일이 잘 되면은, 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뭐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러면서 야,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는 거, 이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분위기에 여러분 휩쓸리지를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말씀을 기준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비록 개인의 정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를 않으셨다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 이걸 이 시간 여러분이 깊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어떤 집에 가만히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될 만큼 우리가 괜찮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회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빠져들려고 이러시는 그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끌어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어서 천국에 이끌어놓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가만히 거기에 모셔두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걸 모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집이 아니고 장막이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른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것에 모셔지는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모신다 해가지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잘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끼리 하는 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뭐 나는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좋은 곳에 모셔야지, 이러한 거, 이건 신자로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면서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내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자다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열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신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지 달리 내가 보답하기 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 스승인데 어떻게 제자인 내가 스승으로부터 발 씻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적인 면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스스로 공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성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일을 알았다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악한 자구나. 이걸 알고 주님이 나를 씻겨주 이걸 가지고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나오지를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악함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섬김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나 아 나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할게 뭔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더 크게 잘못된 것이죠. 뭔가 내 열심을 또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성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정성을 보여야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열심을 기뻐하신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섬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그 심정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좀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기뻐 감사하는 심령을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열심 가지고 내 정성껏 하면 되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 정성을 하나님의 거절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정성껏 하면 되어질 거란 이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그저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공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령 이끈바 대로 또한 우리의 신자다운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